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9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거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은 부하들을 이끌고 엔게디 광야에 숨어있는 다윗과 그 잔당을 잡기 위해 왔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은 급히 동굴 깊은 곳으로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도 그 동굴 안으로 사울이 홀로 들어왔고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다윗 손에 붙이신 것이라 여기며 죽이라고 권합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라는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하들도 사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일이 다윗과 부하들 사이에서는 꽤나 크게 일어나고 있지만 정작 사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동굴을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동굴에서 나가고 얼마쯤 거리를 두었을 때에 다윗이 사울을 불러 자신의 심정을 아뢰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무죄함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사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음해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꺼냅니다. 다윗이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음해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음모론들이 항상 그렇지만 추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 것 아닌가, 그럴 수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게 됩니다. 음모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달 착륙 사건이 아마 가장 크게 대두되는 음모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을 했죠. 그때 온 세계가 놀라고 전 세계적으로 중계하기도 했는데 이 일이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기가 없는데 어떻게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느냐 우주인데 왜 별은 보이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듭니다. 그러나 또 이에 대해서 과학적인 증거들을 내놓고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기가 없으니까 한번 흔들리면 계속 흔들릴 수도 있다라든가 또 다른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카메라 노출이 맞지 않으면 별이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과학적으로 다 증명을 하지만 그러나 음모론자들은 아니야 뭔가 있어 그렇게 이제 자신들의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다윗 또 사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이 음해에 대해서 반박하는 증거를 내어놓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잘라낸 사울의 겉옷 자락입니다. 이 겉옷 자락이 보여주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고 또 주변에 강한 권유가 있었지만 내가 당신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또 결정적으로 당신 주변에 있는 나를 음해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내가 당신을 죽일 것이라고 하는 그 음해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 증거가 바로 이 당신의 겉옷 자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은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이 가장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 그 고난을 헤쳐나올 수 있는 방법을 무엇으로 어떻게 선택했는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문제를 빨리 풀어서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에 묶여 있으면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들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빨리 해결해서 물리적인 짐이든 마음의 짐이든 풀어 헤치고 좀 편안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다윗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면 제일 쉬운 방법은 사울을 죽이는 것입니다. 명분도 있습니다. 나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부하들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절호의 기회를 오늘 내 손에 쥐어주어 나로 하여금 이 때를 겪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도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을 죽이면 모든 다윗이 묶여있던 문제들이 단번에 해결이 됩니다. 도망다녀야 하는 도망자의 신분에서 왕의 신분으로 도망자의 신분에서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그 지위가 다 복권이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다닐 때가 많이 있었죠. 진설병을 얻어먹어야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다면 왕의 식탁에 여유롭게 앉아 왕의 온갖 진미를 다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불행 끝, 행복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맡겼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제일 첫 번째 선택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니 그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였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다윗은 모릅니다. 내게 유리한 상황이 될지 오히려 내게 불리한 상황이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 때에 예측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결과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울이 회개하고 그리고 다윗을 도망자에서 왕의 사위로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복권하여서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가장 멋져 보이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처럼 사울이 미안하다 얘기하고 뭐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돌아갑니다. 다윗은 여전히 도망 다녀야 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울이 이 기회를 오히려 역이용하여 다윗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였을 때 어떤 결과가 명확히 있을지 모르는 가운데 다윗은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그 심정으로 사울에게 아랫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이해에 따라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이를 판단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가 되어 재판해 주시기를 그리하여 선한 것이 드러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놓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약자의 변명도 아니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심판을 받지 않고 당신은 잘못한 것이 있으니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무죄한 자의 입장에서 표하는 당당한 입장 표명도 아닙니다. 다윗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택한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하나님께 최종 판단을 맡기고 그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겠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손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빙자하여 사울을 죽여 나에게 유익한 것을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있나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어 맡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같은 결정을 하고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저주하지 않고 존중합니다. 사울의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왕의 자리를 찬탈할 의도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악행을 행하지 않았으니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한 자를 죽이면 나를 죽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죄 없는 자를 죽이지 말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사울의 안위를 염려하는 경고의 말씀을 이 다윗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을 보면서 사울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죽여야 할 원수 다윗에서 내 아들 다윗아라고 부릅니다. 불의를 행하는 다윗에서 의로운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학대한 다윗이 나를 선대하는 다윗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학대한 것은 의심과 질투와 분노와 두려움의 산물 때문이었고 그 산물의 생산자는 사울 자신이었습니다. 사울의 말대로 다윗은 늘 사울을 선함으로 대했지만 사울은 악한 것으로 갚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 칭의에 대한 말씀을 여러 비유와 대조를 통하여 논증하고 변증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예수의 복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들의 삶에서 드러내야 할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세상은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같이 박해하고 저주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않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야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에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주님의 모습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연약해서 잘 못해서 그렇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합니다. 손해보는 생각이 듭니다. 손해보니까 억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가르친 율법에 보면 폭행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폭행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 그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으라. 이것이 율법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공평하게 까인 데 같이 까고, 나 상하게 한 데 같이 상하게 하고, 내가 맞은 것 이상으로 때리고 싶지만, 이거 자세가 나오네요. 때리고 싶지만 내가 맞은 만큼 때리고, 이것이 공평한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넉넉하게 풀어주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 말을 들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해줄 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누가 내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겉옷을 내어주고, 또 누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고자 하면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 손해보는 것이고 다 불이익받는 것이고 다 억울한 일인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씀은 말씀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지닌 정서적인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원수야. 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죄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죠. 그것이 유대인들의 삶에 가득 녹아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런 사랑의 조건들을 다 채워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처럼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녀인 것을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증명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 아버지를 닮은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어떻습니까?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시고 비를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있어서는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를 나누지 않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다 내려주시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너희가 너희에게 문안하는 자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너희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증오로 인한 원망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말도 좋은 말이고 훌륭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법도 사람의 방법도 아닌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에게서 반드시 행하여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난 체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자신의 삶과 신앙을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에 자랑거리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얻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시민권자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는 로마 군대에 군복무하는 겁니다. 요즘은 군복무 기간이 1년 6개월, 18개월 하죠. 저는 30개월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세대는 36개월 했습니다. 로마 군 복무를 해서 로마 시민권을 받는 것은 최소한 적어도 20년 이상 복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으실 분. 다음에 세 번째는 아주 큰 돈으로 시민권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랑이 또 있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는 이 자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랑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랑거리를 내가 배설물같이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가 이 세상의 자랑거리를 배설물같이 여기고 다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곁에 있었지만 세상을 쫓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가지고 주의 머리에 부었을 때 아깝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가 한 말에 틀린 말이 없습니다. 이 귀한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가룟 유다가 이 돈을 도적질하기 위해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곁에도 세상을 사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데마입니다. 그는 동역자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의 곁을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데마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여 세상이 변하면 그 변화된 세상에서 힘을 가질 것이라 여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자신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쫓아갔습니다. 물론 바울의 곁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가, 디모데, 두기고 이런 사람들은 바울과 끝까지 함께하며 아무리 심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역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의 마침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갇혀 있었든지 아니면 순교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왜 이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지 않았습니까? 이 길에 고난이 있지만 그 길에 마침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 마지막에 있을 영광을 가치 없게 여기고 헛된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영광임을 알기에 오늘 이 자리를 견디고 이 고난을 견디고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도 근래에 들어본 찬양인데요. 그 찬양 가사가 참 은혜가 됩니다. 그 가사를 화면에 띄우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의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셋에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예레미야 5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 두렵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 그 하나님의 심판을 중단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는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는 보통 한 사람이 뭘 바꿀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다짐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에 봉착합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됐고 빨리 이 문제 쉽게 풀어서 편안해지자. 사람의 방법이면 되지 않겠는가? 아무리 알 수 없는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방법을 살펴 그 앞에 나를 복종시켜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제 경험대로라면 하나님 방법 택해가면 고난이 더 커집니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어쩌다가는 내가 왜 이 선택을 했지?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시 잡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더해지기에 여기가 하나님이 다듬어내시고 만들어내시는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은혜의 자리를 결국 순종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진리와 거룩과 영광이 가득한 자리에 나를 세우시고 칭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극심한 고난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가야 할 이유가 있고 가야 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여러분이 쉽게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쉽게 가도록 발을 분질러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이끌어내시고야 마실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주의 뜻이 머물러 있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자리에 서 있음을 내가 감사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주의 영광에 따라 살겠다는 다짐들을 토해내도록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니 막고 오지 마시고 하나님 원하여 부르실 때 하나님 그 원함의 고백을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사람의 방법을 택하여 풀어나가라는 그 소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손쉬운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주의 방법을 쫓아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며 이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의 길에 들어서 주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통하여 풀어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고백 붙들고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주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주의 말씀과 주의 방법을 붙들고 나아가는 변치 않는 우리 되게 하시고, 여일하신 주의 은혜 앞에 머무르는 주의 거룩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주의 뜻을 살펴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를 쌓아가리라 다짐하는 주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